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감히 피조물인 사람들이 받고 알고 또 그 뜻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또 깨닫게 하심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에는 성찬식 행해집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특별한 식사의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열두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며 이 의식을 정하셨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의식을 계속 행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또 다른 말로 잘 차려진 그런 음식들을 만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찬식은 이제 먹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주와 또 빵을 먹고 마시죠. 저녁 만찬, 저녁 식사라고 하면 곧 떠오르는 또 하나의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한 사람이 겨우 배를 채울 이 적은 음식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죠.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기적이 있던 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벌어진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튿날의 일을 담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찬식과 오병이어 사건은 내용상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성찬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앞두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시작 부분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근처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오병이어 그 사건 후에 그 배를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남았던 일을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다음날 주변에 계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죠. 마침 배가 없었는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이제 들어와서 정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또 제자들을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자 방금 정박한 이런 배들을 나눠 타고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결국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제자들은 뭐 배를 타고 어젯밤에 떠났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가버나움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사실 오병이어 기적이 있던 그 밤에 예수님은 또 하나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 오늘 본문 앞에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갈릴리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두 발로 건너서 제자들이 탄 배로 가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밤중에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이 탔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안타깝게 찾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어떤 생각 혹은 감정을 새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도 가끔 상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버리신 기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그런 상상을 해보면 저는 오병이어 기적을 고를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빵이 계속 빵이 되는지 물고기가 계속 어떻게 물고기가 되는지 좀 직접 보고 싶어요. 한 사람의 양식으로 남자만 5,000명, 아마도 만 명이 훌쩍 넘었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던 저녁 식사. 그러고도 12바구니가 가득할 정도로 빵이 남았던 그런 풍성했던 저녁 만찬.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일이죠. 그리고 살아가게 할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 이건 아마 사람들에게 분명히 아 이분이 그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다. 그분이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마음에 심어줬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이러한 이들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달갑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아주 불과 같이 뜨거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좀 물과 같이 차가우셨습니다. 본문 26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꾸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했고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신 후에 그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많은 사람들은 저녁 만찬을 먹고 그저 배가 부른 상태만을 기적의 전부로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썩을 양식에 속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썩어질 양식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썩지 않을 양식, 영생에 이르게 하는 계속 남아있을 양식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은 이 양식을 얻어야 된다,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이 살아있도록 육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영생, 영원한 삶을 위한 양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양식입니다.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죠. 또 지금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음식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이 육신의 생명, 이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음식인데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만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음식과 영생을 주는 양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예수님이 처음에 빵과 물고기라는 육적인 음식을 그들에게 먹이셨지만 사실상 세상에 없는 것으로 먹이신 거예요. 그 출발은 분명 작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시작했지만 그걸 먹이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사실은 없던 것을 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떡과 이 빵과 물고기, 이 음식을 먹는 이들이 영생을 주는 양식을 보기를, 사람의 상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신령한 양식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먹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령한 양식을 찾고 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썩어 없어질 몸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이 특별한 빵과 물고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사역자가 축사하며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는 분명 신령한 양식이 됩니다. 당연히 말씀사역자는 이 신령한 양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영생을 주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사역자들은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을 선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하늘에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시며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썩을 육의 양식으로 썩지 않을 영생의 양식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교회의 성찬식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빵과 생선을 배부르게 먹었으나 영생의 양식을 보지도 구하지도 먹지도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성찬의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가 가리키고 있는 영생의 양식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영생을 주는 양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령한 양식은 정말 뭔가? 일반적인 음식과는 다른 것인데 그럼 도대체 뭔가? 어려운 말로 실체가 무엇인가? 본문 28절부터 31절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무리들의 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자 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조상 때로부터 거의 문화가 되고 삶이 되었다 할 정도로 자신들의 노력 혹은 공로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었는데요. 그런 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는 그런 양식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이 무리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30절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하반절에 곧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면 당신은 정말 뭘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좋은 질문자, 나쁜 질문자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마가복음 12장 13절에 헤롯 당원들하고 이제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이제 부활 논쟁을 벌였죠. 그 수혼제도, 그 모세율법에 있는 그러니까 장자가 죽으면 그의 이름을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동생이 그 형의 이름으로서 형수를 취하는 그 수혼제도를 예로 들면서 이처럼 여러 번 결혼한 남편이 많은 그런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부활 후에 도대체 누구의 남편이 그 여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자들을 나쁜 질문자들이라고 했었죠. 이들은 배우려는 마음이 아니고 이미 그 말하는 이 선생님을 사실 불신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싫어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말하는 사람은 선생님을 좀 책잡을까? 어떤 실수를 좀 하게 할까? 그래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참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나쁜 질문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많은 무리의 질문도 그러한 질문과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들도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게 하는 표적이 정말 있습니까? 이 그 질문이 정말 알고 싶어서 라고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인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한번 표적을 내봐라 라고 이러한 어떤 도전적인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들은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말을 가져와서 그들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속내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당신이 5,000명을 먹인 일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당신에게 달려왔다. 그런데 당신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당신이 정말 그러면 하나님인가? 우리가 가장 존경한 모세도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통해 우리 조상 전체를 먹였습니다. 당신의 표적이 그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까? 당신이 모세보다 낫습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질문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신의 말을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믿음이 안 갑니다. 우리를 좀 설득해 보십시오.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어쩌면 싸움을 거는 것이 할 수 있겠죠. 아까 되짚었던 그 나쁜 질문자들 그 이야기에서도 사실 그들의 질문은 나쁜 의도가 있었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그런 질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옳게 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배우죠. 사실은 그들은 질문을 하면서도 그 질문의 의미, 가치를 스스로도 몰랐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옳은 답을 던져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3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 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서 아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 신령한 양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3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언급하시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앞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밝히신과 함께 사실은 암시적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세가 주었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만나 일에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33절과 35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양식, 특별한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하고 계시죠? 우선 하늘에서 내렸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제 만나가 실제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언급하는 것 같지만 그 출애굽 16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냥 다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주님의 표현은 이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과 동시에 사실은 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에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실은 더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임을 밝히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또 이 양식은 세상에 주는 양식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행했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과거 역사의 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과거 역사가 예표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러한 그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실은 온 세상에 주게 될, 모든 민족에게 주게 될 양식이 있음을 알려준 사건이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양식은 생명을 줍니다. 물론 만나도 육적인 생명을 연장시켜주지만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영원한 생명, 바로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 영생을 유지하도록 하는 양식을 지금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했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또 우리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요, 빵과 포도주로 보였던 그런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먹이셨던 그 모든 사건도 모두가 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실 영생과 관련 있는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사건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흠집을 내려고 율법을 끄집어내서, 혹은 구약성경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생각에 옳다는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 오히려 이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그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사실은 증거하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만나도, 또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먹이셨던 그 일도,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제정하셨던 이 성찬의식도 사실은 다 우리 몸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특별한 양식을 알리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밝히십니다. 물론 34절에 질문과 함께 밝히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생명을 뭡니까? 또 물어보죠.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 질문이 아마도 이 질문은 계속된 맥락을 보면 여전한 불신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여겨져요.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얻고 있는 이런 동일한 깨달음을 얻고 실제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어쩌면 그것이 뒤섞여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비난 가운데, 혹은 답답한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라는 그들의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에, 그 질문 자체는 가치가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던져주셨고 또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셔서 친히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양식은 당연히 이런 음식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양식의 의미를 밝히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것과 가장 유사한 방식인, 실제로 육의 생명, 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 먹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양식은 이런 음식들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분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너무나 많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한 뭐 2시간, 3시간 혹은 밤을 새워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답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참 양식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먹어야, 계속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고 흔히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감히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취해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의 음식이 사람을 뭐 한 100년 이상 살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양식 자체도 사실 썩을 양식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러한 생명과는 달라서 사람이 영원히 존속하는 그런 생명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력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생을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도 실은 죄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그런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생명을 사실은 찾을 수 없죠.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우리가 죄인인 한 우리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찾을 수 없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기뻐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부터 용서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대속 죽음을 겪으셔서 우리를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은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취하는데요,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의 성격은 분명 그분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희생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만 그치지 않죠. 그것은 곧바로 부활로 이어지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활 가운데 믿는 자에게 그분이 연합되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가 되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믿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죠. 그분의 죽음은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느님 앞에 만족이 되시며 모든 죄의 세력을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의의 승리를 거두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분의 부활은 결국 그분이 우리를 위한 생명을 쟁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나와주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그분이 죽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잘근잘근 씹어먹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어지는 가르침 가운데 그러한 부분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 36절 말씀에 보시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 내가 영생을 주는 신령한 양식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실 앞에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닌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양식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바로 쭉 말씀드린, 성경을 따라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내 죄의 대가가 모두 사라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우리를 위해서 얻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것. 그래서 그분이 얻은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취하신 그런 모든 죄사함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 이미 사실은 영생을 확보하였고 우리가 잠시 살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눈을 뜨고 일어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할 의식이 가리키고 있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취할 이 음식들은 빵과 포도주는 썩을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분명 이 양식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실체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확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먹지만 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은 세상에 없는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일은 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모세를 통해 내리셨던 만나와 같은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눈의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 대통령이 뭐 어떤 벌이는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서 안달일 것이고 그 자리에 한자리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뭐 거기에서 뭐 더 나은 자리로 나가거나 그 자리에서 뭐 인정을 받거나 내가 거기에 갔었다, 내가 거기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사람의 눈에는 커 보일지 몰라도 이 성찬의 예식에 비한다고 한다면 정말 한참 같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기에 허락하신 세상에 둘도 없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 가운데 그 기적이 주고 있는 표시, 그냥 배가 부른 것, 그것에 도치가 돼서 취해서 더 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보잘것없는 이 의식 가운데서 가장 영광된 그리스도를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양식을 취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찬을 먹는 겁니다. 만찬이 눈으로 보기는 아니죠. 그죠? 네.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 흔히 만찬이라고 부르면 생각나는 그런 아주 호화스럽거나 혹은 잘 차려진 그런 음식이 아니고요. 그냥 빵과 포도주, 그것도 이제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좀 한계가 있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명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지상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 가운데서 분명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믿음으로 이 성찬에 나오는 자, 그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반드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작정 가운데 단 하나의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자 작정하신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나를 내어주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일환이다. 이 일은 인생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가장 위대하고 영광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40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알고 영생의 수여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자, 그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 외에도 이런 성찬의 예식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활동하실 때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말씀 외에도 이런 보이는 방식의 그 은혜의 수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의 사건과 오병의 사건은 한 번 있었던 그런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물론 만나 주신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됐습니다만 어쨌든 역사 가운데 일부분 있었던 그런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은 교회가 존속하는 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한 모든 교회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수단으로 말미암아 가장 신령한 진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주시며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리는 은혜의 수단으로 모든 교회 안에 반드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성례 중에 성찬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을 시행해야 합니다. 성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꾸준히 읽고 설교를 듣고 성찬이 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잘 알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몸 된 빵을 먹고 주님이 흘리신 피인 포도주를 마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도 아니고요. 상상도 아닙니다.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뭐 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 신령한 양식이십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존재적으로 하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믿는 여러 가지 신령한 지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재와 존재가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가장 뭐 기껏해야 서로 껴안아주고 뭐 그 정도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이 있는 존재로서 그 영적인 존재성이 사실상 하나가 되어지는 이건 사실 하나님께만 있는 존재성이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별이 있으나 그 영원한 연합 관계 속에서 실은 하나의 실체인 것처럼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로 구별은 되나 구속주와 구원자와 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구별은 있으나 사실상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가지로서 포도나무의 일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믿음 안에서 그 놀라운 사실을 조금 더 가까이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실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힙니다. 많은 사실들, 진실들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실도 이 사실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실들은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많은 사실들은 일리 있는 말들입니다. 어느 때는 맞고 틀리기도 하고요. 어느 시대는 맞고 틀리기도 합니다. 또 맞는 것 같았으면 나중에 봤을 때 무엇이 보충되어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사실이 아닌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사실에 모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실들은 다 사실은 변형되어지고 사실은 이전에 있었으나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지나면
뭐 남자와 여자도 없고 뭐 결혼한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발견하시고 지금 물론 발견하셨습니다만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이 확실해져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해져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확고한 진실이 되어서 뛸 듯이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이러고 나면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세상에 다른 지식이 들어와서 또 한눈을 팔기도 하고 마음이 혼돈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성찬을 행하고 반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되돌리거나 돌이킴이 없는 뭐 변화가 없는 그런 확정된 사실로 마치 수능시험 보면 합격자 발표 뜨는 것처럼 내가 시험을 잘 봐서 붙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딱 명단에 뜰 때까지는 좀 떨리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어떤 일말의 의심이나 어떤 두려움 혹은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도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없어서 그 사실이 절망이 되고 그 사실이 슬픔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 진실을 확고히 믿고 지금도 기뻐하고 마지막 때에 그것이 확정되어지면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양식으로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배웠습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먹는 방식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셨고 또 그 전에는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일깨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였고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함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어서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이 그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